대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다 함께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이 강해 설교하는 목사님이면 오늘 본문 가지고 설교를 뭘 하시겠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다가 오늘은 뭐 하지?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오늘 본문을 몇 번 읽었겠습니까? 수도 없이 읽었죠. 읽고 또 읽고.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 주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를 계속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늙었을 때 더 이상은 전쟁하는 사역이 아니라 어떤 사역을 맡겨주셨죠? 땅을 분배하는 사역을 맡겨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적당하게 맡겨주시는 때에 맞게 맡겨주시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땐 뭐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땐 열정을 가지고 뛰어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처럼 나이가 늙었다라는 것은 그냥 인생의 이 세월만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인생의 성숙함을 이야기합니다. 땅을 분배한다라는 것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면 나눌 수 없거든요. 정말 감사한 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젊었을 때도 붙들어 사용해 주셨고 나이가 들어 늙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사역 때문에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 죽습니까?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사고 나서 죽는 게 아니에요. 사고 나서 죽는 건 방법일 수 있고요, 병들어 죽는 건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죽는 건 왜? 사명 감당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죽음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제대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우리 15장부터 땅 분배가 시작되었어요. 그렇죠? 자, 땅 분배가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땅을 분깃으로 받아 누렸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였는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계속 한 2주 동안 갈렙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갈렙이 가장 먼저 땅을 받았죠. 어느 땅을 받았습니까?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다라는 헤브론 땅을 받죠. 그리고 헤브론 위에 있는 드빌까지 갈렙의 사위가 되었던 누구죠? 온니엘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 작은 것에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온니엘에게 뭘 맡기셨다고요? 사사기를 가면 사사 12명이 있는데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였다고요? 온니엘이었죠.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작은 일에 충성했더니 온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구원하는 사사직을 하나님이 첫 번째 사사로 온니엘을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갈렙이 열두 지파 중에 어느 지파에 속했었죠? 그렇죠. 유다 지파에 속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야곱의 열두 아들이 있는데 유다가 몇 번째 아들입니까? 역시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탁월하시네요. 첫 번째가 누구죠? 르우벤. 두 번째가 시므온. 셋째가 레위. 넷째가 유다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만큼 이 장자의 중요성을 따지는 민족이 우리보다 더 하면 더 했지.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장자가 받아 누리는 이 장자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잖아요. 그렇죠? 웬만했으면 야곱이 그 장자권 빼앗아 보겠다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겠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의 전통을 따지고 위계 질서를 따지면 누가 가장 먼저 약속의 땅에서 축복의 땅을 받아 누려야 정상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유다냐라는 거예요? 왜 넷째냐라는 거예요? 답을 기대하는 건 아니니까 굳이 답하려고 예쓰지는 말고 제가 이렇게 답을 이렇게 rhetorical question이 있어요.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하는 그때는 기다려주시고 제가 한참 기다리고 있으면 답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가 받아 누리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답을 먼저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authority가 한국말로 뭐죠? 내 인생의 권위자들을 두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권위자가 나를 인정하고 권위자로 하여금 나를 축복하게 만들고 싶은 자, 그러니까 권위자로부터 축복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거라는 거죠. 자, 야곱의 첫째 아들을 한번 이야기해보자고요. 루벤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5장을 잘 알아요. 그렇죠?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입니까? 라헬이에요. 자, 아내가 몇 명이죠? 자, 정말 아내는 두 명이고 따로 모시고 사셨던 첩이 두 분이 계세요. 그렇죠? 자,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인데 삼촌이 라헬을 먼저 주지 않고 7년 무보수로 일했더니 주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언니 레아를 주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그거 한번 볼게요. 사진을 보면서. 자, 첫 번째가 레아예요. 그렇죠? 근데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고 라헬을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열어주시지를 않아요. 그런데 레아의 태는 열어주죠. 그러니까 라헬이 뭘 합니까? 남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기에게 있는 여종을 빌하를 야곱에게 첩으로 주게 됩니다. 레아는 자기가 알아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이를 잘 놓는데도 불구하고 라헬이 첩을 주니까 그 경쟁으로 자기도 자기 몸에 있는 여종을 또 남편에게 줍니다. 그 여자가 또 누구예요? 실바예요. 그렇죠? 그 실바를 통해서도 자녀들이 있고 또한 빌하를 통해서도 또 자녀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요셉과 베냐민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라헬의 태를 열어주셔서 두 아들을 낳게 되죠. 그런데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죽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어할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의 첫째 아들인 루벤이 어머니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이죠.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간통을 하게 되죠. 처음 듣는 스토리예요? 아시는 스토리죠. 우리 성도님들은 늘 새롭게 듣는 것 같아서. 자,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자, 아버지가 어떻게 이 일을 다루는지를 한번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35장 22절이에요. 자,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들은 열둘이라. 자, 마지막을 보면 이스라엘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복강에서 주신 이름이니까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게 답니다. 아버지가 그냥 그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조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요. 소식만 들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죄인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에 잡히지 않고 들키지 않고 어떤 조치를 당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우와, 다행이다.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게 다행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못했다면, 내가 아버지 앞에서 뭔가를 잘못했다면 아버지 앞에 가서 자복 회개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게 그때가 사는 거지, 그냥 넘어간다고 아무 조치 없다라고 그냥 묻어두면 나중에 어떤 꼴이 되는지 하나님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죠. 창세기 49장을 한번 갑니다. 49장 3절과 4절이에요. 이건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식들을 축복해 줄 때에 루벤에게 해주었던 기도입니다. 49장 3절과 4절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아주 좋습니다. 권능이 탁월하다.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끝에 두 자가 더 붙어요. 탁월하다만은 반전이 있다는 느낌이 금방 들죠. 4절 읽습니다. 시작. 물의 끓음 같은 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자,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축복 기도해 주면서 루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해 줍니까?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건 둘째고 오히려 장자권을 빼앗기고 많은 사건이 벌어지게 만죠.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셔서 갚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갚아주심이 복으로 갚아주실지 아니면 심판으로 갚아주실지 내 인생에 달렸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권위자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몰라요.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세워주신 그 권위자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도 복을 받지 못하더라고요. 아니 복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장자권을 빼앗겨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 루벤 첫째 아들은 이렇게 해서 축복을 받지 못했다면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가 있는데 왜 넷째 유다일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도 스토리가 또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 이제 야곱의 식구들이 세겜이라는 땅을 오게 되죠. 그때 야곱에게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디나라는 딸이 있죠. 그 디나가 이 세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 내려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세겜의 추장의 아들, 왕자죠. 왕자의 이름이 세겜인데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세겜의 아버지가 세겜과 함께 야곱을 찾아오죠. 우리 아들이 너희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우리와 함께 결혼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이 이때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양을 치던 자식들이 돌아오게 되죠. 그럴 때 둘째와 셋째 시몬과 레위가 뭘 합니까? 이 세겜 족속들에게 거짓말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흔적을 몸에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인데 무할례자인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너희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 우리는 너희 자녀들과 함께 결혼하고 너희 자녀는 우리와 함께 자녀들과 함께 결혼을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겜 사람들이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죠. 자, 그래서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하룻밤에 할례를 다 받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 날이 되었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셋째 날에 이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남자들, 할례받고 누워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죠. 세겜의 족속들의 씨를 말려버립니다. 자, 그랬을 때에 결국 창세기 49장 야곱이 자식들을 축복기도 해줄 때 시몬과 레위를 향해서 어떤 기도를 해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9장 5절과 7절입니다. 시작. 다 함께 6절까지, 6절, 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미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아멘. 이거 축복 기도예요, 저주예요? 자, 지금 7절을 보면 아버지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몇 번을 합니까? 두 번을 이야기합니다. 저주를 두 번을 이야기해줘요. 자,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이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시므온은 땅을 어디에 봤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땅을 받았는데 그 귀퉁이에, 그게 땅에 부엘세바, 그러니까 이 사막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가장 남쪽 지방의 바로 위에 있는 조그만 땅을 얻습니다. 유대가 받은 그 땅에. 그리고 레위는 어떻게 됩니까? 레위는 기업을 받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레위 지파들은 11지파에 다 흩어져서 나중에는 좋게 다 해결됩니다, 그렇죠? 시내산에서 해결되는 거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아버지가 기도한 대로 세월은 450년이 흐른 거예요. 야곱이 기도해주고 결국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하고 땅 나눌 때 4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결국 아버지의 기도 그대로 땅을 분깃을 받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유다가 가장 먼저 땅을 분깃으로 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루벤이 그렇게 해서 못 받게 되고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으니 넷째가 어쩔 수 없이 받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돼서? 우리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순서가 너니까 너부터 축복해 줄게, 그런 분이에요? 아닙니다, 그렇죠. 유다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만하다라는 거. 자, 먼저 우리 창세기 45장 49장 8절을 먼저 읽을게요. 아버지가 유다를 향해서 어떤 축복을 해주시는지 그걸 읽고 제가 배경을 조금 설명합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자, 육신적으로 장자는 누구예요? 루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마지막에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라고 할 때 내 아버지의 아들들의 루벤이 포함되어 안 돼요? 시므온이 포함되어 안 돼요? 셋째 형인 레위가 포함되어 안 돼요? 그러니까 열한 아들이 다 누구에게 절을 해요? 유다에게 절을 하니까 결국 지금 육신적으로 장자는 루벤일지 몰라도 영적인 장자권은 누구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유다에게 넘어오는 거죠. 여러분, 유다가 왜 이렇게 아버지의 인정을 받게 됩니까? 책임지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책임지는 자가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가 리더가 아니에요. 책임지는 자가 리더였어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에게 가서 양식을 구입하러 가잖아요. 요셉은 알아보고 동생은 이 형들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러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그러죠. 그때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식당 이 음식은 다 떨어졌고 가서 음식은 사와야 되는데, 양식은 사와야 되는데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오지 말라고 하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유다가 어떻게 말해요? 루벤도 아무 얘기 안 해요. 시몬도 아무 얘기 안 해요. 유다 형, 레위 형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내가 책임질고 베냐민 데리고 오겠습니다. 내가 못 데리고 오면 내 자식들까지 아버지가 알아서 하십시오. 책임지는 인생이에요. 첫째 아들도 못해요. 둘째 아들도 못해요. 셋째 아들도 못해요. 넷째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베냐민을 잡아두려고 할 때 감옥에 남아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입니다. 큰형도 못해줘요. 둘째도 못합니다. 셋째도 못합니다. 유다가 해주는 거. 책임지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말하려고 계획한 건 아닌데 정말 멋지게 말이 나왔네요. 그렇죠? 책임지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네요. 그렇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누가 가장 먼저 분깃을 받아요? 유다 족속이. 갈렙이 가장 먼저 땅을 받는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유다와 그리고 유다 족속에 속해서 가장 먼저 분깃을 받았던 갈렙과 가지고 있는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뭡니까? 공통점. 책임지는 건 나중에 나왔고 지금 이 설교의 흐름이 지금 뭐죠? 둘 다 누구에게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세워주신 권위자로부터 축복을 받았잖아요. 유다는 누구의 축복을 받습니까? 아버지인 야곱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기도로. 그리고 갈렙은요? 자기의 지도자인 모세로부터 인정받고 축복받았잖아요. 그 다음은요? 여호수아로부터 인정받고 축복받는 거. 하나님이 내게 세워주신 권위자로부터 축복을 받는 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누가 받아 누립니까?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자로부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의 축복을 받고 결혼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교회를 떠날 때에 담임 목사님의 축복을 받고 떠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너무너무 영적의 원리를 보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인 권위자로 세워주신 목사님의 축복을 받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제가 오고 나서는 그렇게 하죠. 양 목사님도 하셨겠지만 저는 새해가 시작되면 2주 연속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월요일 금요일 쉬지 않고 쭉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대표 기도까지 세우죠. 우리 젊은 집사님들까지 다 나오게 하려고. 그러면서 제가 뭘 합니까?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적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제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장로님들도 와서 무릎 꿇고 기도를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축복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예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붙들어 사역 가운데 사용해 주실 때는 한 목사를 통해서 선포하는 그 말씀, 목사가 기도하는 그 축복 기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적인 권위자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말씀 선포권이에요. 축복권이에요. 기도권이에요. 이걸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목사는 누구를 축복하고 싶을까요? 그렇죠. 아침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 다 대면서 기도합니다. 기도는 다 하지만 누구를 향해서 기도가 더 깊어질까요? 어디 갈래? 새벽에는 저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분들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모한테 꼭 부탁하죠. 우리 자식들은 네가 기도해라.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다. 누굴까요? 정말 생명 걸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분들이에요.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가 더 간절해져요. 축복하지만 축복이 더 간절해진다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사한테 잘 보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중심적으로 생활하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사람들은 왜입니까? 주님 사랑하면 그 두 가지는 당연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중심, 말씀 중심,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세워지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아버지들에게 숙제를 좀 드리고 싶어요. 자식들을 저녁에 자기 전에 꼭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아버지 한 명밖에 없나? 아버지들 이거 숙제라니까요. 저는 아무리 늦게 들어가도 애들 방에 꼭 들어갑니다. 애들이 듣던 못 듣던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고 제 방으로 갑니다. 저는 그걸 믿거든요.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 들어주신다고. 짧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피곤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들 꼭 하셔야 됩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남편들에게 숙제 드립니다. 아내들을 위해서 꼭 축복기도 해 주십시오. 들리게 해줘야 돼. 그냥 웃고만 넘어가면 안 돼. 내가 우리 여자 집사님들한테 숙제하는지 다 물어볼 거야 내가. 여러분 신앙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축복을 심으면 우리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축복의 열매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열매를 자꾸 거두기 위해서 심어야 되는 거예요. 자, 4절을 봅니다. 오늘 본문 4절. 자, 유다지파가 받고 그 다음에 땅을 분깃을 누가 먼저 받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4절 시작.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자, 지금 분깃을 받는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누구 지파? 유다 지파. 그리고는 누구? 요셉이지만 요셉은 자기가 아니라 자기 자식들이 축복기도 받게 했어요. 그렇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분깃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유대 전통 가정의 질서와 위계 질서를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지금 야곱으로 보면 누구의 야곱에게는 손자예요. 그렇다면 나머지 열한 아들이 보면 조카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있어서 열한 명은 큰아버지들 작은아버지 한 명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적인 장자인 유다가 먼저 땅을 분깃으로 축복으로 받고 그리고 나머지 11명의 아들들이 분깃을 받고 그리고 나서 요셉의 자식들이 받으면 정상적으로 흘러갈 텐데 영적인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유다가 받고 바로 손잡벌 되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넘어가 버렸다라는 거죠. 이 이유가 뭘까를 저는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답을 얻은 게 아, 아버지 때문이구나. 요셉 때문이구나.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원수를 원수로 갚은 사람이 아니에요. 원수를 뭐로 갚아요? 축복으로 대갚아준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걸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요셉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인물 강해를 하다 보면 요셉도 할 때가 있겠죠. 저는 요셉을 보면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자가 요셉이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자들에게 팔렸어요. 요셉은 누구에게? 형들에게. 예수님은 제자에게 팔렸는데 예수님은 얼마에? 은 30냥에. 요셉은 은 20냥에. 그 세월 따져보면 비율을 따져보면 30냥 20냥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자가 요셉입니다. 형들에게 팔려가서 노예의 생활로 시작해서 결국은 감옥에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올라가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가족을 다시 유나이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보낸 그 약속의 땅에 뭐가 옵니까? 기근이 오죠. 그래서 결국 형제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을 왔다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요셉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다 애굽 땅에 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나서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그럴 때에 형들의 마음에 생겼던 염려가 뭐예요? 야, 요셉이 여태까지는 아버지 얼굴 보고 우리를 살려준 것 같은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에게 원수를 갚으면 어떡할까라는 염려가 생겼는데, 그때 요셉이 가슴을 치며 형들에게 약속해줬던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을 봅니다. 50장 20절과 21절이에요. 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런 요셉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원수를 축복으로 갚는 요셉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대갚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원리입니다. 신앙은 내가 심은 것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복을 심었을 때 결국 우리 하나님이 복으로 그 후손들에게 갚아주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볼 때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바로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책임져줘요? 내 후손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게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구별되게 살아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요나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풉니까?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 앞에 누가 다가옵니까?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이 오죠. 무비보셋을 성경에서 어떻게 소개하는지 아세요? 사울의 손자. 여러분, 사울의 후손이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여러분, 다윗은 요나단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때문에 무비보셋을 축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다 줍니다. 여러분, 요나단 아버지가 잘 산 것 하나 때문에 무비보셋이 누리는 축복을 보십시오. 나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한 사람이 믿음을 지키고 바로 사는 게, 은혜를 베풀고 축복을 베풀고 사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요셉이 아들이 두 명이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자, 그런데 축복을 누가 먼저 받아요? 5절을 보면 에브라임이 복을 받아요. 그리고 17장에 넘어가서 형인 므낫세가 복을 받습니다. 이건 또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이 집안이 헷갈려야 돼요? 이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기 이제 얼마 안 남았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셉이가 자식들을 할아버지로부터 복을 받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팔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능력이잖아요. 힘이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이 야곱의 오른손이 올라올 수 있게 첫째인 므낫세를 왼쪽에다가 오른쪽에다 두고 둘째인 에브라임을 왼쪽에다가 둡니다. 이렇게 축복기도 해줄 수 있게 첫째에게 오른손, 둘째에게 왼손 올려서. 그런데 야곱이 축복기도 하다가 손이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을, 이 능력의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히고 왼손을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 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생각한 게 뭐예요? 아, 아버지가 연세가 많이 들어서 잘 못 봤구나.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바꿔주려고 하죠. 여기가 첫째고 여기가 둘째입니다 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우리 49장 19절, 창세기 49장 19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할아버지의 축복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할아버지 집에 놀러 오는 걸 귀찮아하면 안 돼요. 할아버지 냄새 난다고 싫어하면 안 돼요. 할아버지가 기도해 준 대로 되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 450년 이후예요. 할아버지가 능력의 오른손을 누구에게 얹었는데? 둘째에게 에브라임,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올렸더니 후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분깃을 나누는데 야곱이 기도해 준 그대로, 할아버지가 기도해 준 그대로, 기도의 할아버지가 기도해 준 그대로 둘째가 먼저 땅을 분깃으로 받더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후손들이 집에 놀러 오는 걸 귀찮아하시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슬립오버까지는 좀 힘들어 이제는. 근데 볼 때마다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볼 때마다 장로님 손을 얹으십시오.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그대로 갈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갈 줄로 믿습니다. 아니 더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 붙들고 하는 건데 우리 하나님 우리의 필요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인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기도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위자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자식들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요. 역시 자식들 중에 아멘은 한 명밖에 없네. 다시 요거 녹음한 거 다시 돌려서 다시 해야 돼.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녹음 다시 하니까. 그러면 자식들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 효도하는 자식한테 마음이 더 가거든요. 축복기도가 더 나와요. 자연스럽게. 말 안 듣는 놈은 안타까워서 기도하지만 잘하는 놈은 복이 그냥 흘러나오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축복권을 주셨으니까 그거 사용하셔야 돼요. 그거 사용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들 축복권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제가 나중에 천국 가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장로님 먼저 가실 거죠? 자, 축복을 받는 게 참 중요한데 축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받은 축복을 누리는 것. 자, 그런데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 뭐였습니까? 항상 순종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에브라임이 이렇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형보다 먼저 큰 축복을 받아 누렸는데 그 축복을 감당해 내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여러분 나중에 한번 가서 지도를 보세요. 제가 지도를 가져오긴 왔는데 지도가 너무 커서 어떻게 보여드릴지를 몰라서 못 보여드리는데 이 에브라임 땅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흐름을 책임지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법궤. 법궤가 어디에 있었어요? 실로에 있었잖아요. 실로가 에브라임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사무엘이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이 고향이 어딘데요? 라마입니다. 라마는 어디에 있어요? 어느 지파 땅에? 에브라임 지파 땅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거든요. 이 족속의 숫자도 마찬가지예요. 에브라임 지파 숫자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런 축복들을 받아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0절 봅니다. 오늘 본문 10절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어느 집 어느 사람들이요? 게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이 10절을 읽을 때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 게셀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해서 두는 거예요? 아니면 쫓아낼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두고 종으로 쓰기 위해서 두는 거예요? 어떤 뉘앙스로 들리세요? 그렇죠. 노예로 종으로 삼을 정도라면 다 쫓아낼 수 있는 힘인데 뭘 하는 거예요? 다 쫓아내려고 하니까 뭐 한 거예요? 한쪽 구석이 아쉬운 거죠. 아까운 거죠. 다 쫓아내지 말고 몇 명을 두고 종으로 쓰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신명기 7장 우리 여러 번 읽었습니다.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평화조약 맺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뭘 합니까? 쫓아낼 힘이 있습니다. 다 진멸할 능력이 돼요. 그런데 뭘 하냐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해지는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인간의 실용주의예요. 실용주의. 아까운 거죠. 아까운 거죠. 우리 사무엘상을 이미 봤잖아요. 법궤를 실어온 뭐라 그러죠? 법궤를 실어온 수레. 수레와 법궤를 끌고 온 소. 어떻게 있습니까? 하늘 앞에 드려진 건 어떻게 돼요? 세상 것에 다시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쪼개서 불로 쓰고 소는 잡아서 하늘 앞에 번제로 올려드려야지 하늘 앞에 사용받은 게 세상 일에 쓰임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익의 눈이 멀면 힘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도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를 봐도 열왕기 상하를 봐도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가장 먼저 누가 서요? 에브라임 지파가 씁니다. 열 지파가 나머지 두 지파 유다 지파를 두고 남과 북으로 나누어질 때 가장 앞장섰던 지파가 누구게요? 에브라임이에요. 하나님 앞에 한번 불순종하고 이 실용주의에 한번 젖어보니까 끊임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핑계거리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여호수아도 어떻게 했습니까? 기본 사람들에게 속아서 평화조약 맺었잖아요. 15장을 보면 15장 마지막 63절을 보면 유다지파도 여부스 족속을 다 못 쫓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늘 핑계거리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못했고 영적인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유다도 못했는데 왜 우리만 그러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러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부족함은 하나님하고 1대1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오늘 목요예배가 우리 2017년 마지막 목요예배가 되겠네요. 아닌가요? 그렇죠. 다음 주는 우리 수련회 가니까. 아쉽죠? 야. 근데 그래서 야 어떻게 마지막 설교가 이게 됐을까? 다시 여러분 신앙은 특별한 게 없어요. 그렇죠? 다시 기초로 돌아가는 거예요.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온전히 받아 누리는 우리 은혜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더하지 마십시오.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 기도가 그거였잖아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주님 오신 길이거든요. 설교가 너무 길어질까 봐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은 그냥 아쉬워하십시오. 오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크리스마스 행사를 위해서 준비가 있고 성가대 연습도 있다고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2017년 목요 예배 하나님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주신 것 감사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배 가운데서 주님 만나며 주님 말씀 붙들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만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드리는 순종하며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그 축복의 말씀들 내 인생 가운데 그대로 경험되며 만져지며 보여지며 간증거리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드릴 수 있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